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러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러 두 나라가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 같은 패러다임은 낡은 냉전 시대의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중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고위가 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순회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지난달 25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엔이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의 민간인 수십만 명에게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용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 멜골드릭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 담당 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몇 주 동안 가자지구의 국경 장벽 도로를 사용을 이스라엘에 요청했었고 지난주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한 협조를 얻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멜골드릭 조정관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가자지구 북부 구호트럭 주변 민간인 대량 사망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물자를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우 분명히 봤을 것이라며 그 결과 이스라엘로부터 훨씬 더 많은 협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남쪽으로 가는 이집트 쪽 라파 검문소와 이스라엘에서 통하는 케렘 샬롬 검문소 두 곳에서 구호물자 차량들이 검문을 받은 뒤 이스라엘 국경 마을 비에리로 가는 군용도로를 따라 차량을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군의 호위를 받는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멜골드리 조정관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가자지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엔은 군용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구호물자 보급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군사적 충돌과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이는 누구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는 중국이 바라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냉전의 잔재와 평화제재의 부재, 평화체제의 부재, 그리고 안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조되는 대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고 모든 당사자들, 특히 북한의 정당한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왕 부장은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 측의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탄압 방식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고 일방적인 제재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교류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에만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갱단의 준동으로 수년째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갱단 두목이 총리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이티 내 갱단들의 두목인 지미 시리지에는 6일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엘 앙리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아이티는 대량 학살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지에는 또 미국 등 국제사회와 아이티 사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립된 코어 그룹이 앙리 총리를 계속 지지하는 것은 아이티를 대량 학살로 끝날 전 내전으로 직접 이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 등과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과 국제 비확산 현안 등에 대한 중요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두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 연습 프리덤 쉴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준비 완성과 실전 훈련 강화를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한연합훈련이 방어훈련이라며 전쟁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거래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서쪽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과 평북, 자강도 지역은 오후에 흐려지고 동쪽으로는 강원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은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자강도 강계 오전 한때 눈 내리고 양강도 지역은 종일 약간의 눈 예보가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 연습인 프리덤 실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부지구 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전쟁 준비 완성과 실전훈련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북한 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가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고 유사시 중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전쟁 준비 완성에 있어서 변화 발전하는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항상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군의 각급이 조성된 정세 요구에 맞게 전쟁 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당 훈련 기지의 시설들과 여러 훈련장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쌍안경으로 훈련 상황을 주시하고 직접 AK-74 돌격 소총을 들고 사격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훈련 장소는 서부전선 인근 전방부대로 추정되며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사진으로 볼 때 최전방 감시초소 점령과 일반 전초 돌파 등의 훈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사진들은 훈련에 동원된 헬기와 중화기 그리고 군인들의 소총 사격 모습을 담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는 지난 4일 시작된 미한연합연습 프리덤 실드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국방성은 앞서 지난 5일 담화를 내고 프리덤 실드 연습을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안보 불안을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반응들이 미안의 연례적 방어훈련에 대한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의 7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이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에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전쟁 기도 이것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어불성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수도방위 사령부에 있는 지하벙커인 B1 문서구를 방문해 프리덤실드 연습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미한 연합연습을 전쟁 도발 기도라고 왜곡했다며 적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면 최단시간 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구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연습, 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서부지구 훈련기지에서 전쟁준비 완성을 언급한 것은 서부가 주 타격전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과 서울이 결국 서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전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역을 강조했다고 봐야 될 거고 김정은이 최근에 해상국경선이라고 말한 것도 서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부지역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의 이번 현장 시찰은 단순히 실전훈련 강화의 의미를 넘어 다음 달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른바 남북한 두 국가론에 입각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박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서부지역 국경을 자기들식으로 명확히 하게 되면 이에 따라 한국이 경계로 설정한 서해 북방 개선 등과 충돌을 일으키며 긴장고조가 불가피하고 김 위원장이 이에 대비해 전쟁 준비 완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향후에 이 서해 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긴장 상황들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예고적인 어떤 훈련, 예고적인 어떤 발언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행보의 차원에서 서해 지구에 대한 어떤 실전 태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치고는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나 대규모 포사격 훈련, 전술핵부대 훈련 등 화력을 과시하는 과거 대응과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훈련에 동원된 장비와 관련해 러시아제 헬기인 MI-17과 대전차 미사일 불새, RPG-7 대전차 로켓 등이 동원됐다며 새로운 무기체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에 비해 무력 시위의 강도는 낮다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 대규모 탄약과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는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같으면 포병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화력을 보여줬지만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훈련장의 모습으로 대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이제 굳이 이제 김정은이 나와서 보여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물자와 탄약이 부족한 이런 상황들을 감추기 위한 측면도 저는 좀 엿보입니다.
문성목 센터장은 프리덤 실드 연습이 오는 14일까지 진행되고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한 연합훈련이 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자유의 방패는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어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목표는 미한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높이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5일 VOA에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일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에선 한반도 전 지역에서 연합 전술 실사격, 공대공 실사격, 공대지 폭격과 공중 강습 등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8차례의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연습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도 참가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5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정전 상태 지역의 정세에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도발적인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또다시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화 조건이 성숙된 조선반도 지역이라며 세계 최대 핵 보유국과 10여 개 추종 국가들이 결탁해 전개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은 절대로 방어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국방성 담화는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려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가 말했습니다.
So they are trying to call us out and of course their emphasis is to try to show that there is a hostile policy from South Korea and from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부대표는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우리를 비난하고 미한동맹이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적대시 정책은 북한이 펼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정치전 전략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 연합훈련이 끝난 이후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vocations I'm concerned about are kinetic provocations, are violent provocations, sinking of the Chonun.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물리적 도발, 폭력적 도발에 나설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 중일 때에는 평소보다 더 높은 준비태세가 유지된다며 따라서 북한은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도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해 무력 시위와 미사일 발사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y'll ratchet up the volume on that likely, have some shows of force, some more missile launches. Particularly in response to the U.S.
사일러 전 분석관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와 위협이 증가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니 요구에 응하자라는 목소리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말과 행동에 매우 예리하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인 스노우모빌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장비의 제조업체는 북한에 어떤 제품도 판매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추적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품목인 고가의 스노우모빌 장비가 포착됐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마식령 스키장 관련 보도 영상을 통해 스키장 내에서 외국산 스키 장비와 리프트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캐나다 기업 스키두의 스노우모빌 차량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스키두 3인승 스노우모빌 차량은 신차 기준으로 현재 최소 미화 약 1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노우모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 EU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채택된 대북결의 2094호를 통해 보석과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등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금수 조치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채택된 결의 2270호를 통해 기존 금수 대상 사치품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스노우모빌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장비, 고급 손목시계 등을 추가로 금수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또 EU도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단행한 대규모 대북 제재를 통해 스키와 골프, 다이빙, 수상 스포츠를 위한 물품과 장비를 비롯해 땅, 하늘, 바다에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고급 운송수단과 부품을 대북 금수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VOA는 UN과 유럽연합, UN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번 사안에 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 포착된 스노우모빌 제조사인 캐나다의 스키두사는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키두의 모회사인 캐나다 BRP 홍보팀은 6일 VOA의 관련 질의에 영상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스키두의 그랜드 투어링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및 유럽연합의 제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무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에 어떠한 제품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BRP 측은 해당 차량의 북한 유입 경위 등 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해 향후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차량의 구체적인 식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개된 영상 속 정보만으로 차량의 구체적인 식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더 나은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차량을 식별하고 출처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 식별 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유통 경로를 추적해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치품 사용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들은 추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앞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도 지난해 12월 북한 고위층이 잇따라 벤츠를 타고 전원회의장에 나타난 것과 관련해 유입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차량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추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차량이 어떻게 북한 정부에 의해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제3자의 차량 판매, 특히 중고차 판매는 당사의 통제와 책임 밖에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내부의 사치품 조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탈북민 출신의 전문가는 북한이 주로 유럽 지역에서 대리인을 통해 소량의 사치품을 사들여 중국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표부에 나와 있는 분들이 뭐 직접 나와서 이게 거래를 작성하고 수송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유럽에 나와 있는 분들이 그 파트너들 통해서 또 중국에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그 중국 회사의 이름을 걸고 계약이 다 작성되기 때문에 중국으로까지의 수송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밀수라든지 편법을 써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북한 노동당 39호 실사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탈북한 글로벌 피스재단의 이현승 연구원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가짜 제품이 많고 유엔 제재 위반의 원상으로 지적돼 오히려 꺼리는 분위기라며 고가의 사치품은 대부분 유럽에 나가 있는 김정은 위원장 비서실 직속 인력들이 대리인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량 식별번호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최초 구매자를 특정해 추적할 수 있겠지만 제조사들의 입장처럼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치품 자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커넥션에 대한 계좌 동결이 북한 사치품 밀수 근절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돈이 송금이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연결 고리가 있는 파트너들이 이제 송금의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시해서 보면은 이제 그 계좌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계좌 동결이라든지 송금에 관련돼서 모니터링을 높이는 게 아무래도 사치품 통제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원은 또 그동안 중국 국경을 통해서만 사치품 수입이 주로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최근 강화되면서 러시아 국경을 통한 물품 이동 경로가 추가됐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동향도 국제사회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거래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새롭고 중대한 거래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런 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 안전조치 적용 관련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러 간 이러한 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래된 고통을 장기화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새롭고 중대한 발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사용되는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관련 품목의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관계의 심화는 경각심을 준다며 모든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의무 준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해 IAEA와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감시 노력에 감사한다며 특히 북한의 경수로와 관련된 확산과 안전 우려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개회사에서 IAEA는 영변의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온수가 배출되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정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이 미국 정부의 거듭된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지난 30년간 IAEA 이사회, 총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응하지 않고 도발을 지속한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지속적인 도발의 직면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관여 시도와 북한의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에 관해 역내 파트너,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IAEA 이사회에 낸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과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이 러시아가 지지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변 단지 내 활동 증가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일치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비핵국으로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일 시작된 이번 IAEA 정기이사회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가동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즉각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다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북한이 NPT와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해 이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IAEA는 영변의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온수가 배출되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장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이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된 중국산 수산물이 유통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약 2년 전부터 해당 상품 수입이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 말까지 해당 기간 동안 강제 노동의 증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감사 보고서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대형 슈퍼마켓 자이언트 푸드의 모회사 아홀드 대아지는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을 받는 중국 수산물 공장의 제품이 자이언트에 유통됐다는 보도에 대해 2022년부터 해당 공장의 상품이 더 이상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다국적 도소매 업체인 아홀드 대아지는 5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공급업체 중 한 곳인 캐나다 어류 수출업체에 문의한 결과 2021년 12월 말부터 둔강 하이망 식품유항공사로부터 제품이 공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둔강 하이망 식품유항공사는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을 받는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아홀드 대아지는 또 2021년 12월 말까지 해당 기간 동안 강제노동의 증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SMETA 감사보고서도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META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윤리 감사 형식으로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글로벌 인증 방식입니다. 앞서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 아웃노션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중국 랴오닝성 둔강시와 단둥시에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북한 출신 근로자들의 강제노동을 통한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추가 조사 및 취재 결과를 지난달 25일 미국 잡지 뉴요커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 인터뷰에 현지 방문 등을 통한 추가 조사 결과를 담은 추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노동에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으로 총 12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최대의 수산물 유통업체 중 한 곳인 트라이던트 시푸드와 캐나다 어류 수출업체 등 미국 업체들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업체들이 수입한 중국산 수산물은 자이언트 등 미국 대형 슈퍼마켓과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 등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라 시스코와 트라이던트 시푸드는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을 받는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웃노션 프로젝트가 확인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아홀드 대아제 공급업체인 캐나다 어류 수출업체는 2019년 이후 중국 수산물 가공업체 동강 하이멍으로부터 명태를 100차례 이상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장 조사 및 통계 자료 등을 통해 동강 하이멍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인 2019년 12월 이후에도 북한 노동력을 사용했으며 가장 최근이 2023년까지도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둔강 하이먼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UA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동멍 하이멍이 수출한 가공 수산물이 자이언트에 납품됐는지 아홀드 대아지에 추가로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홀드 대아지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관련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홀드 대아지는 VOA에 우리는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아홀드 대아지와 우리의 각 현지 브랜드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의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 측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윤리 및 인권 존중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반 의혹이나 관련 신고가 있을 때마다 아홀드 대아즈 브랜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웃노션 프로젝트는 북한 강제노동이 동원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아홀드 대아즈의 감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웃노션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안 우르비나 기자는 6일 VOA에 우리 조사 결과의 주요 요점은 이런 감사 자체가 체계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에서는 불시 현장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감사관은 공장 소유주에게 언제 방문할 계획인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관이 설령 국가가 지원하는 강제노동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실제로 문서화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하면 공장과 거래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2017년에 제정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 카사에 따라 북한 국적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사는 중국 신장지구내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북한 노동자를 국가지원의 강제노동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FUN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이번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북한 강제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VOA에 국무부는 조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외교와 다자포럼, 부처 간 실무그룹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의 화학 및 섬유회사 세 곳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웡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자치군의 강제노동 의혹은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본질적으로 미국은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며 국제 무역 규칙과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제 미사일 잔해에서 자사 부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 기업이 모든 관련 수출 통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를 우회하는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한 북한제 미사일의 부품 중 일부가 자사 부품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독일 지멘스사는 5일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 어떤 사업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멘스사는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관련 법률 및 제재와 모든 관련 수출 통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제재 우회 징후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한 관련 당국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멘스사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정 제품이 제조업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제재 대상 국가에 반입될 가능성을 항상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멘스사는 관련 법과 제재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병행 수입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북한 등 제재 대상국에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지멘스는 이 분야에서 추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로 지멘스는 2022년 4월부터 러시아에서의 모든 사업 활동을 종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 CAR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제 탄도미사일에 290개 이상의 외국산 전자부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이전하며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자를 국제적으로 획득하는 북한의 역량은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국가들이 위반 행위에 대한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타이완, 미국 등 8개국에 본사를 둔 26개 회사가 북한제 미사일 부품 생산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AR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사일 부품을 추적하고 제품 전용에 책임 있는 주체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기업을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와 알자지라 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지멘스를 포함해 미국 페어차일드, 일본 NSK, 중국 중커웨이 등의 부품이 북한 미사일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앞서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B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CAR의 작업을 통해 나온 모든 관련 정보는 책임 있는 기관 및 국제 파트너들과 공유된다며 독일 국가 집행기관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실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사상과 언어를 통제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자유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가해자에게는 법적 심판이, 피해자에게는 배상이 실현되도록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 요약본에서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먼 보고관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비상방역법 등 새로운 법률을 가혹한 처벌과 공개재판을 통해 시행해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먼 보고관은 그러나 북한의 국제 고립과 탈북민 감소로 최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이 안보 및 북한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안보 관련 정보에 집중하면서 세계의 관심을 인권 상황 악화로부터 분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책임 규명은 인권 프레임워크의 기본이라며 국가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북한이 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된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권에서 파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국가는 관습법,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 다른 국가들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유엔 인권 메커니즘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여를 재강화해 인권 상황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마 규약의 관련 당사국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관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해당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살먼 보고관은 반인도 범죄 등 북한의 인권 침해 관련 정보와 문서를 보유한 관련 당사자들은 유엔인권사무소에 이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강제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대해선 이들에게 보상과 정신건강치료를 비롯해 배상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18일 살먼 보호관의 보고 등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가 북한을 인권 위기 상황에 놓인 15개 나라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R2P 모니터 최신호에서 북한을 중국과 미얀마,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15개 위기 국가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을 보호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유엔 안보리 재확인을 거쳐 확립된 보호책임은 한 국가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국제규범입니다.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국가의 북한 인권 상황은 무기개발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변 국가들의 북한 출신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강제 송환으로 이들은 구금과 고문, 성폭력 및 성별 차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 강제 실종 또는 처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 증가는 북한 및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의 잔혹한 범죄 위험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내 권위주의 정부 및 북한 지도부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과 과거 및 현재 진행 중인 잔혹 범죄와 관련해 북한 정부 측이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경제 불안정과 빈곤 상황 등은 약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에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로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복귀를 허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협조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웃 국가들에는 국제법에 따라 인권 침해 위협에 놓인 탈북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송환 금지 원칙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의제로 다루고 이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 브리핑을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해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기타 관련 인권 메커니즘 및 기구들의 권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 재무부의 샬롯 벨의 의회 담당 정무차관은 5일 유엔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의 차관은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대정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레 차관은 영국이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용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 1718호의 회피를 적극 조장하고 그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확산 방지와 유엔 제재 체제, 결과적으로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기준의 금융 제재 요건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유엔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안에서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3일 총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와의 금융 연결성 증가, 확산 자금 조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랜섬웨어 공격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우려한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선적과 제재 회피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자들이 위장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는 5일 제재 대상국의 불법적인 활동이 해양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 이행국은 해상운송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지침에서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과 영국이 부과하는 중대한 제재 조치들의 대상이라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을 막는 것이 제재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제재 이행국은 해상보험회사와 선급협회, 석유기업, 정유공장, 선박 등록기관을 비롯해 세관, 항만, 해운산업협회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북한 등에 대한 금융 제재를 위반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재 회피를 위해 이용되는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선적 관행을 거론하면서 해운업계가 이를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위험국의 불법 선적 관행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의 불법 이전에 악용되는 선박 간 환적과 선박 위치를 알리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 이미 조작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선박 출항지와 화물 도착지 등 관련 정보를 은닉하기 위해 선화 증권과 송장, 보험 증명 등의 선적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회피를 위해 선적 화물을 분리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도 주요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하에 있는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선적 물품과 자금,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위장 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운업계가 대북 제재 대상자와의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관련 활동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모든 대북 활동을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사전에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제재 이행국은 또 해운업계가 금융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영국과 유럽연합, 유엔의 금융제재 준수 실패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실시간과 떠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흐려지는 곳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강원도 함경남부 지역은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습니다. 자강도 강계 양강도 지역 눈 소식도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맑다가 평양과 남부 신의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름 많아집니다.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5도. 신의주도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바람이 많이 붑니다. 맑습니다. 신계만 오후에 흐려집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6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4도입니다. 자강도 대체로 흐리고 강계는 오전 한때 눈 내립니다.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0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1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대체로 맑다가 원산과 장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아지고 전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7도, 함흥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7도입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고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 김책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종일 가끔 눈 내립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영하 10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눈 내리고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4m로 오후에 물결 높겠습니다.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군사적 충돌과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이는 누구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는 중국이 바라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냉전의 잔재와 평화체제의 부재 그리고 안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조되는 대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모든 당사자들, 특히 북한의 정당한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왕 부장은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 측의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탄압 방식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고 일방적인 제재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교류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에만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왕 부장은 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이 분리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의 민간인 수십만 명에게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용 도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 맥골드릭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 담당 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몇 주 동안 가자지구의 국경 장벽 도로 사용을 이스라엘에 요청했었고 지난주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한 협조를 얻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멜골드르 조정관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가자지구 북부 구호트럭 주변 민간인 대량 사망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물자를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우 분명히 봤을 것이라며 그 결과 이스라엘로부터 훨씬 더 많은 협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남쪽으로 가는 이집트 쪽 라파 검문소와 이스라엘에서 통하는 케렘 샬롬 검문소 두 곳에서 구호물자 차량들이 검문을 받은 뒤 이스라엘 국경 마을 비에리로 가는 군용 도로를 따라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군의 호의를 받는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멜골드릭 조정관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가자지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엔은 군용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구호물자 보급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러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러 두 나라가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 같은 패러다임은 낡은 냉전 시대의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중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순회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지난달 25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 등과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과 국제 비확산 현안 등에 대한 중요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특히 민감하고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 어느 곳에 있든 안전 보장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 중에는 자포르자 원전을 운영하는 러시아 국영 로사톰사 알렉세이 리카체프 대표도 배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6일 우크라이나와 그리스 정상회담 장소 인근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보르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오데사 인근에서 가진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날 공격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이 공격을 들었을 뿐 아니라 목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